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친절과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소년이 답했죠. 누군가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을 주는 건 친절이에요. 그 빵 위에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시럽을 얹어준다면 그건 사랑이죠. 참 멋진 표현이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 날 행복하게 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초콜릿이라는 사랑을 듬뿍 얹어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BS 북카페, 저는 서현진입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6월 19일이고요. 북카페 첫 곡 들으셨어요. 김현철, 안정아가 함께한 Love Is. 아우, 애기 목소리 진짜 귀엽네요. 맑고. 자, 최수하 씨 안녕하세요 하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최영진 씨 저한테 저녁은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고요. 이것저것 주워 먹었어요. 뭐, 크래커? 이런 거? 속이 더 안 좋습니다. 느글느글하네요. 노금옥 씨, 현진 씨 반가워요. 오늘은 아이 데리고 함께 기다렸어요. 반가워 얘들아. 황소영 씨 참 좋네요. 신랑 퇴근 중이라 만두 쪄달라는데 거기다 라면도 한 개 더 끓여야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라면에다가 만두 넣고 전 떡도 그 떡국떡 있잖아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함께할, 이번 주에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우, 한만중, 이한솔 정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우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네.
머리 색깔이 초록색이 됐는데요? 이게 뭐 슈렉인가요?
몰랐는데. 네. 화분인 줄 알았어요. 제 앞에 화분이 있는데. 네. 화분하고 같이 위장술로 옷도 또.
심지어 지금 깔맞춤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초록색.
실망입니다. 패셔니스타인 줄 알았더니. 자, 네. 2주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낭독할 책 소개할게요. 앞으로 2주간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 함께 하실 겁니다. 2013년에 출간했네요. 한 젊은 수사의 사랑과 방황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고통은 왜 있는 것이며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사랑은 뭘까, 이런 질문들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흑남철수 때 피난민 14,000명을 구해냈던 기적같은 빅토리아호의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공지영 작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높고 푸른 사다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 공연 이벤트 나갑니다. 연극 신일류의 100분 토론 준비했어요. 실제 토론장을 방불케 할 만큼 생생하면서도 코믹한 연극이라고 합니다. 사연과 함께 문자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공연 신청해 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영화 If Only OST 준비했어요.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EBS 북카페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제170화 높고 푸른 사다리. 원작 공지영, 각색 김미숙, 낭독 서현진, 최정우, 한만중, 이한솔. 첫 번째 이야기. 누구나 살면서 잊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 고통스러워서, 아름다워서, 혹은 선연한 상처 자국이 아직도 시큰거려서 잊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그해 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다. 그 이후로도 내게 남과는 있었고 죽음이 있었으며 때로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별도 있었지만 그 해처럼 이별이 내 존재를 휩쓸고 간 적은 없었다. 그때 나는 신부 서품을 앞둔 베네딕토 수도의 젊은 수사였다.
수도 생활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세속적으로 묻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정결을 맹세하며 재산을 포기한 채 공동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들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다. 수도원 생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은 역시 침묵이다.
나는 이곳에 머물면서 침묵이란 단순한 소요,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오히려 소음의 공백이 아니라 적극적인 듣기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침묵하면서 그때까지 듣지 못했던 많은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다. 침묵을 익히고 배워가면서 소나무 가지 위에 쌓였던 눈꽃이 푸수수 흩어지고 이파리 없는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나무 뿌리들이 아주 조금씩 깊은 데로 가느다란 발을 뻗는 소리가 들렸다.
그럴 때 내게 하늘이 홀연히 열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 같은 것이 가슴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해가 오기 전까지 수도 생활은 비교적 내게 잘 맞았다.
다섯 번의 일과 기도에도 제법 맛을 들였고 신학교로 편입해 계속했던 신학 공부도 어려웠지만 신선했다. 가끔 대학 캠퍼스에 머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학원도 다니며 고시를 준비하던 친구들의 편지가 도착하는 날도 있었다.
그래, 수도원에 가서 사는 게 그렇게 좋냐? 네가 우리를 국립공원 유원지에 두고 혼자 정상을 향한 등산길로 들어선 등전가처럼 사는 건 아는데. 야마 보고 싶다. 아, 이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나? 요한 수사님?
누가 뭐라던 스물몇 살에 벌써 침묵의 맛을 본 자에게 자연은 현란한 선물들을 계절마다 쏟아부었다. 그 해가 오기까지는 말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젊은 수사였던 나는 그 사이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신부가 되었다. 나는 수도원 안에 있는 내 집무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산다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라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10년이나 지난 이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게 되리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
어젯밤 기도가 끝난 후 사무엘 아빠스님의 호출이 있었다. 수도원에서는 원장님을 아빠스라 부른다.
부르셨습니까? 정요한 신부입니다.
내가 입을 열자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뭐랄까 그 눈빛은 아주 먼 곳을 헤매다 온 것 같았다.
아, 신부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와는 이미 20여 년의 세월을 아버지와 아들처럼 살아온 터였지만 왜 불렀는지 전혀 짐작가는 일이 없었다. 평소 그답지 않게 잠시 두 손을 기도하듯 맞잡은 채 눈을 내리깔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감정이 동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지? 온화하고 부드러웠지만 건조한 분이신데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감정의 동요를 보인 일은 전혀 없었어.
우선 쉬운 일부터. 아니, 그게 쉬운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무적인 일 하나와 개인적인 일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빠 스님은 거기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마도 두 번째 개인적인 일이 첫 번째 사무적인 일의 단순함을 방해할 만큼 큰 것 같았다.
미국 뉴저지 뉴튼 스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한국 전쟁사를 대작으로 엮으면서 흥남 철수를 삽입한답니다.
아, 그럼 마리너스 수사님 이야기도 들어가겠군요.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가 그 수도원을 인수했던 자료들을 요청했어요. 그때 정신부님이 제 비서 수사님이셨으니 누구보다 더 많은 기억과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부탁드리려고요.
그거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컴퓨터에 아직도 그때 자료들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도 있고요.
무거운 분위기가 거북해서 나는 약간 가벼운 말투로 대답했다.
뉴저지 뉴튼, 그리고 어떤 가을날, 잊을 수 없는 곳이다.
네, 좋습니다.
아빠스님은 미소를 짓다 말고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두 번째 용건이 남은 것이다. 내 어깨도 공연히 그를 따라 굳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알려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가
그때 내 느낌을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가만히 대화하던 그의 온화한 얼굴 속에서 철몽둥이가 튀어나와 뺨을 때리는 것 같은 모든 땅이 꺼지고 건물이 통째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황망함이었다.
아빠스님이 내 표정을 살피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을 힘조차 이미 무너진 뒤였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내가 그녀의 이름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에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소희가 다음 주에 여기 온답니다. 정신부님을 만나게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그의 가족 모두 미국으로 떠난 지가 20여 년, 한국에 있는 연고라고는 달랑 저뿐인데, 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부님을 뵙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스님은 식어버린 찻잔을 들었다. 딱히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마음의 동요를 잠시라도 숨기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을 것이다.
내게 그 말을 꺼낼 때까지 그 애가 겪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다 있는 어엿한 부인이 말입니다. 다들 성인들이시니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내키지 않으신다면 다음 주 다른 곳으로 가서 쉬실 수 있도록 출장을 허락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하면서 일어섰다. 알겠다는 말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리고 뭘 알겠다는 말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대로 뒤돌아섰다. 갑자기 수치심이 귀를 빨갛게 물들이면서 몰려오고 있었다.
대체 언제부터 아파스님이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걸까? 난 10년 동안 그녀와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검은 수도복 속에 타는 듯한 젊은 육체를 묻어놓고 날뛰는 영혼을 수없이 올가매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감정도 사라지고 기억마저 희미한 바로 지금, 나의 장상이며 그녀의 삼촌인 그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난 갑자기 10년 전 신과 인간에게 동시에 조롱당하는 듯 모멸감에 몸부림쳤던 29살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황망함을 달래보려고 억지로 생각해봤다.
암이라도 선고받았나 보군.
정신부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빠스님이 다시 나를 불렀다.
그 아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도 선고받았을 거라는 억지 생각을 하자마자 이런 말을 듣게 되니 갑자기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죄의식이 충격과 함께 나를 감쌌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제가 망설인 것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게 되는군요. 저는 다만 정신부님이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깐 뒤를 돌아보고 말했다. 결국 목이 메어 겨우 말하는 아빠 스님을 나도 모르게 쳐다봤다.
슬픈 것이 자네 말은 아니잖는가?
이런 말투였던 것도 같았다.
결국 류저지 뉴튼을 만나는 일과 그녀를 만나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닙니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삼키고 말았다. 도저히 수도원 안 내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숙소를 나와 수도원 경내를 천천히 걸었다. 멀리 낙동강이 흐르고 가까이서 기차가 그 곁을 지나쳐 갔다. 그녀는 그 기차를 타고 떠났다. 한때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 꼭 묻고 싶다고 생각도 했었다. 아니, 꼭 물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 기차 문이 열리고 조그맣고 기다란 구두 위로 흘깃 아슬거리며 나풀거렸던 그녀의 부드러운 스커트 자락에 그만 아찔해버렸던 젊은 수사는 이제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신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그녀를 보내고 예정대로 신부 서품을 받고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유학짐을 싸서 나도 저 기차를 탔었지. 로마에서 학위를 받고 다시 돌아올 때도 저 기차에서 내렸어.
기차를 타고 그렇게 아스라이 떠났던 그녀가 다시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아,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죠. 오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녀. 자, 여기서 첫 번째 낭독 후 퀴즈 드리겠습니다. 한솔 씨가 주시죠.
네. 수사들이 모여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원에는 원장님이 있는데요. 특히 이 소설에서처럼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르는 곳에는 원장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번 야훼, 2번 아빠스, 3번 언니스.
네,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르는 곳에는 원장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야훼, 아빠스, 언니스 중에 뭘까요? 뭘까요, 정우 씨?
라틴어로 네. 이게 아버지란 뜻이래요.
아, 그래요?
네네.
발음이
라틴어입니다.
네. 만국 공통어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승석 씨가 정우 성우님 오랜만이라고 재미난 퀴즈 힌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분발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한겨레 출판의 높고 푸른 사다리, 원두커피, 마녀공장 에센스 드리겠습니다. 다음 낭독 이어갈게요. 수도원의 입회 동기들은 세상 누구와의 인연과도 비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내가 베네딕토에 입회하던 그해 지원자는 총 8명. 우리를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과 같은 수련장 신부님은 나이가 지긋한 독일 출신이었는데 우리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힘든 바는 처음 보았습니다. 올해는 참 유난하군요. 수도자는 순명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 흙, 겸손은 모두 같은 라틴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아피더진.
우리가 봐도 스스로가 그리 고분고분한 자들은 아니었기에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래,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거친 놈들이야. 그치?
그러게, 죄송하네. 우리 때문에 수련장 신부님이 힘드시겠어.
아, 후배 수사님들, 이번에도 또 속으셨군요. 수련장 신부님은 해마다 모든 지원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신답니다.
아, 정말이요?
그게 바로 베네딕토의 전통이라고요. 수련자들을 길들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첫 서원, 그러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식을 하기 전 3년은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다. 개인적 시간도 공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5번의 기도 그리고 묵상과 미사가 아니면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다. 그때 우리를 위로했던 일은 먹거나 마시는 일이었다.
한 테이블당 한 병입니다. 한 병.
일요일이 되면 미사가 끝나고 약간의 휴식이 주어졌다. 그래서인지 수도원에서는 일요일 오전 식사 시간에 테이블마다 한 병씩, 그러니까 4명당 한 병꼴로 포도주가 나왔다.
야, 좋다. 아니,
그런데 이걸로는 우리 넷이 책도 없을 것 같은데.
짜자잔.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선배 수사님들이 당신께 배당된 포도주를 은밀히 주고 가셨지.
신난다.
우리는 신나서 포도주를 다 마셔댔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두 테이블 위에 놓인 빈 포도주병만 장장 5병이었다.
모두 집합하세요.
포도주를 진탕 마신 우리는 모두 수련장 신부님께 불려갔다. 그리고 독일인 신부님이 구사할 수 있는 부정적인 한국어를 총망라한 시간만큼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았다.
저녁 기도가 끝난 후 주계실이나 다른 곳에 모여 잡담을 하지 말고 모두 도서실로 가서 10시까지 신앙에 관한 책을 읽으세요. 이건 벌입니다. 벌이라는 걸 잊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휴, 다행이다. 수련장 신부님이 많이 식탁 밑에 몰래 감춘 나머지 병들을 보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모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더 정교한 방법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그날 이후 우리는 침실에서 담요로 불빛을 가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 도서실 등 밑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자, 이 책으로 포도주를 담은 냉면 그릇을 잘 덮으라고. 포도주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말이야.
자자, 포도주 나가신다.
야야, 근데 밖에 누구 없나 잘 봤어?
그럼 당연하지. 문도 잘 잠갔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담요로 유리창을 잘 갈았다고.
오, 그래? 오, 좋아. 좀 더. 예.
신난다.
여기에 천국이 임하셨도다.
아, 이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는 그렇게 치기 어린 수련자 시절을 보냈다. 그 해가 다가올 무렵 포도주방에 갔더니 담당 수사님이 말했다.
신기합니다. 올해 포도주 한 컨테이너를 다 마셨어요. 세상 종말 전에 저걸 다 마시겠나 걱정스러웠는데 말이 한 컨테이너지 엄청난 양인데. 아, 대단해요. 대단해.
그해 중국 신생 수도원을 돕기 위해 두 컨테이너분의 포도주를 수입해서 미사주로도 쓰고 후원자들에게 선물도 하며 소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의 한 컨테이너를 다 마신 것이다. 우리 젊은 동기 중에 미카엘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아름다운 안젤로도 있었다. 형제처럼 친해져서 붙어 다니는 우리 세 사람, 미카엘, 안젤로, 그리고 나, 요한을 사람들은 미안요 수사님들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미카엘은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다 말고 수도자가 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정도 능력에 그 정도 대학을 졸업하면 세상에서 사는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아우, 아까워라.
수도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떠들어대기도 했다. 미카엘은 나보다 2살 위였고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었다.
미카엘의 강인한 턱선이며 날카로운 콧날, 거무스름한 피부색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동기생들 중에 가장 우뚝 설 사람이라는 기대를 갖겠지.
그는 새벽 5시 정각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고 누구보다 단정하게 수도복을 차려입었으며 기도 시간에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시간만 나면 텅 빈 성당에 앉아 묵상을 했다.
미카엘은 어느 날인가부터 포도주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 폭넓은 독서와 깊은 사색으로 그는 누가 봐도 훌륭한 수도사였다.
그는 가끔 내 방에 들어와 내가 읽는 책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그날 그는 샤를드 푸코의 책을 들고 있었다.
신앙에 대한 반감과 신앙을 바탕으로 나날을 보낸 귀족의 아들. 나중에 사막으로 가서 깊은 침묵과 참회, 그리고 기도의 나날을 보냈던 사람. 샤를드 푸코. 미카엘은 그때 푸코에 빠져 있었어.
요한, 이 구절을 들어볼래?
그는 끼고 있던 책을 펴고 내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나의 하느님, 나는 악만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악에 동의치 않고 그것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쓰라린 공허를 느끼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그제야 비로소 슬픔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는 읽고 난 책을 잠시 가슴에 끌어안더니 나를 쳐다봤다.
네가 이걸 이해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좀 봐, 요한. 그 슬픔은 나를 온통 벙어리로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축제와 향연을 벌일 때면 더욱 나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베푸는 파티에서도 한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깊은 침묵에 빠졌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역겨워졌습니다. 이 구절이 어느 날 아침부터 내내 내 가슴을 쳤어. 그래서 난 이곳으로 왔지.
수도원에 오기 전 세상에서 겨우 21해를 살았고 기실 방탕이나 방황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살던 내게 방탕이 슬픔이 되어 나를 벙어리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니 심지어 그것이 역겨워진다는 게 무엇인지 실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말이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존재의 고백 같은 성격을 띈 것이라 믿었고 그것이 우리의 우정 혹은 친교를 깊이 이끈다 믿었기에 잠자코 있었다.
미카엘 곁에 안젤로가 있었다. 키가 작고 체구도 작은 그러나 뛰어나게 아름다운 육체의 비율과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그는 자신을 가리켜 거의 모태 고아라고 했다. 수련장 신부님이 신학교 입학을 권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기 위해 왔어요.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미카엘처럼 명석하지도 요한처럼 준수하지도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어요.
안젤로, 신부는 명석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몸도 약하고 힘도 없어요. 전 그냥 새끼 밥과 작은 일이면 만족합니다. 아, 신학교라뇨. 저는 신부님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 앞에서 가르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기하게 미카엘이나 내가 아니라 안젤로를 사랑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데 앞장섰으며 남이 하고 싶은 노동을 도맡아 했다. 누군가 그런 안젤로에게 일을 미루면 미카엘은 몹시 화를 냈다.
대체 저런 인간들은 수도원에 왜 들어와 있는 거야? 적당히 농땡이나 치고 적당히 기도 빠지고. 하긴 나태한 삶을 사는데 수도원보다 그럴듯한 곳은 없지.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에게 이끌려 몰려다녔던 미카엘과 안젤로 그리고 나 요한. 우리 셋은 수도원 입회 동기로 만나 삶과 고통, 기쁨과 환희를 함께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갔다. 네, 이렇게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네요. 네. 주인공 요한, 미카엘과 안젤로.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남자는 수사, 여자는 수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수사 중에서 신학교를 다녀서 서품을 받은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대로 수사로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기훈 씨, 지난주 오페라의 유령 듣고 너무 인상 깊어 도서관에서 책 빌려왔다고, 이번 책도 빌리게 될 거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저희가 책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많이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정우 씨가 두 번째 퀴즈 주시죠.
네. 아, 수도원 입회 동기들은 이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책을 읽으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도서관에서 이것을 먹는데요.
네.
수사님들이 아주 좋아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초밥, 2번 소고기, 3번 포도주.
뭘까요? 예수님의 피?
네.
오.
저 카톨릭이에요. 아, 네. 나.
이게 또 뭐 적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네. 네. 참 좋아합니다. 좋아요. 이게 뭐랄까요. 한두 잔은 건강에도 좋다는 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네.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돋보기 선물 세트, 추업을 비타민 세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우리 생을 뒤바꿔버린 사건이나 시간들을 통틀어 떠올려보면 그때는 보지 못했던 징후들이 마치 영화의 티저 영상처럼 삶의 거리 여기저기에 깔려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 그 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불암산, 요셉 수도원, 신백권. 그래. 그녀의 이름을 여기서 처음 발음해보기로 한다. 김소희, 소희 테레사.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헐렁한 완두콩빛 스웨터에 무릎까지 오는 나풀거리는 흰 스커트를 입고 납작하고 세련된 연두빛 데크 슈즈를 신고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를 쓸어 올리다 함께 걷던 수사의 무슨 말인가에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어댔다.
아,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먼 거리였지만 그녀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던 흰 손가락을 본 듯했다. 가는 손가락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대면한 첫 기억의 스냅사진을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밀어넣었다. 아마도 그것은 나를 강렬하게 자극했나 보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 WC에서 그녀의 도전적인 질문을 받고 나서야 그 기억은 내 의식으로 인화되었지. 사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얼마 동안 그녀는 내게 아무 의미도 아니었다.
아빠 스님 조카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 쓰러 왔대요. 종교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을 쓴다나 봐요. 곧 WC에도 간다고 하던데.
요셉 수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게 말했다.
아침에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었어요. 수사님들 입이 찢어졌지. 이쁘잖아.
그는 농담처럼 깔깔 웃었다. 나는 별로 같이 웃어줄 생각은 없었다.
그때 나는 할머니의 수술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온 길에 요셉 수도원에 들른 것이어서 다른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불암산 자락 요셉 수도원 마당 가득 흰 백꽃이 흐드러지는데 나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할머니는 전쟁 때 흥남 부두를 통해 거제로 내려왔다고 했다. 이미 원산 근처에 베네딕토 수도원에 취직해 있던 영특한 소녀. 독일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드문 재원이었던 할머니는 거제도에 떨어져 갓난아기였던 내 아버지를 등에 업고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돈을 모아 차린 것이 냉면 전문점이었다. 거제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할머니의 냉면은 지금은 전국의 체인점을 가진 기업이 되었다.
할머니는 나를 사랑했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으며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제각기 불화했으며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 퍼붓는 사랑에서보다 그들의 불화에서 나오는 그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불행에 더 깊이 영향받았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나는 일부러 서울 집으로 가지 않고 요셉 수도원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침 미사를 드렸다. 미사가 끝나자 나는 백꽃 사이를 걸어 식당으로 갔다. 새로 돋는 연두빛 이파리와 백꽃의 흰 빛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빛났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 아침 미사는 걸은 채 식당에 먼저 와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다. 김소희. 그녀의 하얀 접시에는 새 모이만큼 적은 양의 산딸기와 요구르트 한 숟가락, 그리고 토스트 반쪽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좀 쑥스러운 듯 눈을 내리깔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쏠리는 선망의 눈길을 충분히 아는 자의 오만함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충분히 의식할 때 나오는 다른 사람을 괜히 주눅들게 하는 눈부신 빛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식당에 들어선 요셉 수사는 그녀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다.
소희 자매님, 잘 주무셨어요?
아, 네, 덕분에.
그럼 맛있게 드시죠.
나는 그쪽을 굳이 바라보지 않았지만 조금 있다가 희고 마른 손가락으로 살며시 입을 가리고 긴 하품을 하는 것을 보고 말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날 저녁,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온 WC의 수도원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요한, 큰일 났어. 미카엘이 경찰서에 연행됐대.
뭐? 미카엘이 연행됐다고?
그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미카엘이 저녁기도 시간이 되도록 보이지 않은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일이 터졌군.
우리 수도원은 이미 박정희 독재 시절부터 인권이나 민주화에 관심 있는 독일인 수사님들과 더불어 반독재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광주 학살이 담긴 필름을 목숨 걸고 해외로 반출시켜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린 독일인 힌츠페터의 다큐멘터리를 경북 지역에서 처음 상영한 것도 우리 수도원이었다. 하지만 젊은 수사가 홀로 단독 행동을 하다가 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카엘,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승환의 꽃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낭독을 마무리했습니다. 높고 푸른 사다리. 저 되게 풋풋해요. 네, 그죠?
네, 감성 돋네요.
굉장히 준수한 요한. 준수한 요한, 진짜.
준수한 요한인데 머리가 초록색이고.
아니, 뭐 이 목소리만 준수하는 하고 네. 영화화하면 어떤 요한이 탄생할까.
특별히 이번엔 보라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 퀴즈, 원장님 2번 아빠스라고 부르죠. 책 높고 푸른 사다리 우쿨렐레님께 드리고요. 원두커피 2635 김기현, 이단비 씨, 마녀공장 에센스 2842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 수사님들이 몰래 3번 포도주를 드셨죠. 돋보기 선물 세트 조은미 씨, 추업을 비타민 세트 이진호, 이원일 씨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또 공지할 테니까요. 게시판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은 답글로 주소, 연락처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북카페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카페 셔터 내려야겠어요. 월요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EBS 북카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서현진이었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